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시리아 내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군사 행동에는 관심이 없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영국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아무도 내전에 불을 지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싸움을 붙여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군사 행동에 맞서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을 배치하는 선택을 한 것처럼 강대국이 전투에 개입할 때 대결 국면이 고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각국 고위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북부도시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모두 함께 승리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슈던 카터 미 국방장관도 이번 작전은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이라크가 모술과 나머지 지역을 ISIL의 증오와 잔인함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술 탈환 작전은 미국이 5년 전 이라크 전쟁을 끝낸 이래 최대 규모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라크 공군은 공격 개시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모술에 전단지를 뿌리며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모술 현지 주민들은 ISIL 전사들이 주요 도로와 교량을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또 도시 곳곳에 지뢰와 폭발물을 배설하고 민간인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 사령관은 모술 탈환에 몇 주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거짓 성추행 혐의를 제기하는 여성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인터넷사 회원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여론조사들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자신이 접전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결코 없었던 일로 상당수 여성 유권자들을 잃은 사실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언론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있고 클린턴 후보 측에는 협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분석기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최근 분석 결과 현재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는 트럼프 후보에 비해 평균 5.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워싱턴포스트와 ABC의 공동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47% 대 43%였으며 NBC와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는 48% 대 37%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우주인 두 명이 오늘 중국 역사상 가장 길고 야심찬 우주 여행에 나섰습니다. 징하이펑 씨와 천둥 씨가 탄 우주선 선저우 11호는 오늘 새벽 고비 사막에 위치한 진퀀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이 지난달 지구 궤도에 설치한 우주연구소 천궁 2호에 도달하기에 앞서 궤도 안에서 이틀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이어 한 달간 천궁 2호에서 생활하며 중국의 영구 유인 우주정거장을 향한 과학 연구에 전념하게 됩니다. 중국은 천궁 2호가 오는 2022년까지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이래 다섯 번의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달 탐사 활동에도 성공했습니다.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에서 오늘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센터는 지진 발생 시간이 오후 3시 14분쯤이며 진앙지는 위수현 짜도군 9km 지하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짜도군에서 195km 떨어진 위수군은 지난 2010년 4월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2,700명이 숨지고 만여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수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탈북자 3명이 난민 지위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으로 들어온 탈북 난민은 2006년 이후 모두 203명입니다. 지난 13일 북한의 위성 발사를 놓고 남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북한은 평화적 위성 발사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flagrantly violate a number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eaceful and lawful satellite launches of the DPRK is a fair exercise.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대북 제재 효과도 동시에 거두겠다는 취지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국들과 조율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송출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국들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한국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북한 당국이 이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핵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나라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등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이 북한 노동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이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외출도 엄격하게 통제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북한 당국에 의해 대부분 몰수당하고 있다는 현지 노동자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인권 관련 회의 주제 발표에서 북한 노동자 5만 명이 16개 나라에서 일하고 있고 연간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이들이 번 돈을 핵무기 개발 등 통치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인권결의 안에 북한 노동자 문제가 포함될 것은 이제 그 유엔의 추가 제재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죠. 달러를 또 촘촘하게 막기 위한 뭐 그런 조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초안을 둘러싼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하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유엔총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명시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온 국가들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동해의 러시아 해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북한 어선을 검문하던 중에 양측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북한 어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소속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보도문에서 북한 선원들이 어선에 승선한 수비대원들의 검문에 공격적으로 반응해 자위 차원에서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새벽 러시아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함경남도 심포항 선적에 대양 10호를 멈추게 하고 불법적으로 어획한 수산자원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달 28일에도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을 억류했지만 이번처럼 선원들과 수비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져 인명피해가 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달에 탈북 난민 3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03명입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 13일 탈북자 3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20대가 2명, 40대가 1명이며 각각 텍사스와 유타, 애리조나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월별로는 3월과 8월이 각각 3명, 그리고 1월과 2월이 각각 1명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다른 나라 출신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 of refugees resettling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go up slowly, but the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탈북자 9명이 미국에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3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미국에 대한 시위 성격의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저항 의지를 나타내면서 미사일 성능 향상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무수단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미국 측의 고강도 경고 발언이 나온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위협에 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니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보이는 즉 갈 길을 가겠다는 정치적 저항 의지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강력한 저항 결기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이 대북 기존의 경제 제재 이외에 정치적 외교적 압박까지 다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저항 결기를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도발에 앞서 지난 12일 북한이 핵타격 능력을 가질 순 있겠지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원산 지역이 아닌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이라며 내륙에서 발사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규 대령의 1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학규 대령은 이어 무수단 미사일의 정확한 비행 궤적은 나오지 않았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발사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원하는 목표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전역에 흩어져 있다는 것, 상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은닉성이 높아지니까 은닉성과 기동성이 높다는 게 이동 발사대 텔이라고 하는 것인데 텔의 그 전략적 가치가 높잖아요. 텔이라는 게 북한에 200대 가까이 있는데 이 텔이라는 그 이동식 발사대가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도 모르는 지역에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우리가 그 발사대를 통해서 핵탄두를 언제든지 미사일을 실어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한편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는 북한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새로운 성능 향상을 위한 첫 번째 테스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지난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같이 연료를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꿔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되는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륙간 탄도탄을 이제 시험해야 되니까 장거리 저 엔진도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두 개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한 네 개 정도를 쏴서 한번 시도해봤을 수도 있다. 지금 통화 두 개인데 이제 네 개로 해서 좀 더 멀리 쏘는 미국을 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과연 가능한지 이걸 한번 했을 수도 있고.
박휘락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평안북도 내륙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매번 더 고도화된 미사일을 목표로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사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하찮게 보는 건 성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핵도발 시에 김정은이 죽을 것이라는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이해해달라는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강경 발언이 미국의 단호한 대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fully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we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and respond to North Korean provocation.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셀 차관보의 김정은 죽음 언급이 필요할 경우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영내 동맹국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거나 애매한 답변을 하는 대신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을 확인하는 적극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지난 12일 미 언론 국방 담당 기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핵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erhaps he's got an enhanced capacity to conduct a nuclear attack and then immediately die.
러셀 차관보는 따라서 핵공격을 수행하는 것이 북한의 제1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또 북한 관련 다른 현안에서도 한층 강경해진 미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주민 탄압 책임을 지우기 위해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전날 주장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his call was a natural result of the DPRK's continued dangerous provocations and flagrant violations of multiple UNSCRs.
애덤 스테벤은 그런 요청은 지속되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거듭 경고하는 국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국제 스포츠 참여 제안의 구체적인 부분은 유엔에 문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호전적 행동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We think it is importa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lore options to impose real costs and consequences on the DPRK regime.
한편 애덤 세베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포함된 민생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관련해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김정은이 북한 앞에 놓인 유일한 경로는 비핵화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지난 13일 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한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반면에 북한은 평화적 위성 발사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4위원회에서 13일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국제사회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만은 예외라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flagrantly violate a number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expressly prohibit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명백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대표는 이 같은 금지된 활동을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워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위법, 불법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자국의 활동을 위성발사 혹은 위성발사체라고 규정해도 마찬가지라고 한국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위성발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Peaceful and lawful satellite launches of the DPRK is a fair exercise of sovereignty.
북한의 위성 발사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이고 이는 유엔 헌장과 우주 조약에서 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는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권장하는 여러 조약과 합의에 가입하고 서명했으며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유엔에 공식 등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시 발언권을 신청한 한국 대표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진짜 의도는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now clear that the true intention of so-called rockets or satellite launches by North Korea is not for the peaceful use.
북한의 로켓 혹은 위성 발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것도 바로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헌장을 준수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대표는 유엔에 광명성 4호가 등록된 것은 기술적 과정일 뿐 적법성이나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는 한국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her remark, which is politicized.
한국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전면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도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이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크게 늘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또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최근 북한 수해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설사병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4일 공개한 북한 수해 긴급 대응 계획 보고서에서 황해북도 지역에서 9월 한 달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9월 한 달 동안 병원을 찾은 어린이도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8월과 비교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함경북도 지역의 수도와 위생시설이 파손돼 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오염된 우물과 수동 펌프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인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홍수로 병원 등 보건시설이 파괴되고 적어도 45개 보건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의료 장비와 필수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며 수인성 질병과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큰 상황이라는 게 유엔의 설명입니다. 유엔은 수재민들이 당국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지만 배급량이 하루 300g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급만으로는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엔은 5세 미만 어린이 5만여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5만여 명에게 영양 보충식과 미량 영양소 가루, 비타민 A를 제공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 치료용 식량 3천여 명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재민 14만 3천여 명을 위해 고열량 비스킷 145톤과 콩 260톤, 시금치 씨앗과 통조림 만여 명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추가 자금이 지원되는 대로 취약계층 4만 5천여 명에게 영양과자 930톤과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4만 3천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의 콩 1,070톤과 기름 107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현재 수재민들이 파괴된 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극심하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거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수재민 2만 8천여 명에게 방수포와 조리기구, 이불 등을 지원하고 150가구에 임시 거처를 위한 텐트를 지원했습니다. 또 수재민 7,840명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했으며 7,700여 가구를 위한 지붕 자재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유엔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 54곳이 피해를 입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아이들 1,500여 명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고 11개 학교에 긴급 교육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6개월간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2,89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인한 손실액이 전 세계적으로 24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도 31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북한 등 일부 국가는 언론 통제 목적 등으로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이 나라 경제에서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차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네럴 웨스트 실장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경우 같은 기간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약 31만 3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실장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19개 나라에서 81건의 일시적 인터넷 접속 차단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와 이라크가 각각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서는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언론 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인터넷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터넷 차단 일수, 인구 등 각종 통계 지표를 동원해 이 기간 중 인터넷 차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총 24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 일수가 70.54일에 달한 인도가 약 9억 6천만 달러로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터넷 차단율이 0.291을 기록한 북한은 약 31만 달러로 조사 대상 19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차단 일수가 가장 짧았던 나라는 리비아로 동기간 0.041을 기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인터넷 환경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터넷 환경은 주변국들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일부 고위 당국자들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함경북도 지역에 지난 8월 말 태풍 라이언룩의 영향으로 쏟아진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죠.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가 해방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홍수 피해 규모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김현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북한에서 해마다 반복돼온 수해 피해,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가뭄과 홍수로 몸살을 앓았던 함경북도 지역에 올해 또다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8월 29일 태풍 라이언룩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두만강이 범람해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부터 사흘간 라선시 일대 폭우로 60여 명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인명피해는 막대했습니다.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습니다. 가옥 2만 채가 무너졌고 학교와 보건소, 기반시설도 파괴됐습니다. 집을 잃은 이들도 10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큰물 피해가 해방 후 처음 겪는 대재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소재 유엔 상주 조정관실도 지난 9월 1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과거에도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홍수는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하며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곧바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셀프는 평양에 상주하는 5개 유엔 기구에 긴급 대응 지원금 48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365만 달러를 지원했고 태국이 30만 달러, 덴마크가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재민 60만여 명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유엔은 함경북도 수재민 지원에 2,89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4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5년 이래 네 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는 지난 2007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북한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데 이어 9월에는 태풍 위파가 뿌린 폭우로 또다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진행 중이던 교량 등 기반시설과 건물 붕괴 등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적어도 454명이 숨지고 156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재산 손실과 농작물 피해, 농경지와 농업 구조물 복구비는 북한 국내 총 생산 GDP의 1%에 달하는 2억 7,500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수해 직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는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뤄지는 등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면서 국제사회 지원도 활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1,4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모금을 요청했고 4개월 만에 1,269만 달러가 모금돼 목표액의 87.4%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에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액수는 적었지만 끊겼던 미국의 대북 지원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10월 말에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제개발처 USAID에 고위 당국자들이 방북해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북한 수혜에 미국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과 대조되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 이래 두 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낸 수해는 지난 2012년 발생했습니다. 그해 7월에 장마와 함께 제7호 태풍 카눈이 상륙하면서 월 강수량이 353mm에 육박했습니다. 7월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황해도를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고 특히 8월 말 제15 태풍 볼라벤이 상륙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230여 명이 사망하고 45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2만 3천여 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23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수해 지원을 위해 중앙 긴급구호기금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가장 많은 자금을 출연했고 국제적시자사가 6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정부, 독일의 일부 민간단체들도 대북 지원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470만 달러 중 80%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민간단체들의 수해복구 지원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한국 내 대북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의약품과 내복, 항생제와 영양제 등 29만 달러어치 구호품과 밀가루 500톤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한국 정부는 수해 지원을 위한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국 통일부 홍용표 장관이 최근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만 수해 피해 지원은 지원의 실효성, 투명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0년 태풍 프라피룬으로 226명, 1996년에는 116명, 1995년에는 6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수해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국의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친목 활동을 하는 동아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지역 경찰관까지 참여해 탈북민들과 교류하는 큰 동아리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개를 고르신 다음에 한쪽... 이렇게 비벼 보시면
13일 서울 연세대 공학원 서울시 다문화 플러스 동아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곳에 한국의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 행사를 준비한 앳된 얼굴들이 있습니다.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동아리 UNI I Love You 회원들인데요. UNI I Love You는 덕원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강서경찰서가 함께하는 단체로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탈북민과 다문화 어린이 등을 만나 한국의 전통 문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함께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담당 교사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유재향 선생님입니다.
매월 1회씩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종이접기라든가 문화적인 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미리 아이들이 익히고 그거를 또 주도하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배우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다문화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도 있지만은 새터민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또 역시 남북에 대한 차이 그런 것도 또 역시 문화에 대한 그 차이점이라는 거를 또 같이 인식하는 한 민족이지만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UNI I Love You에서는 종이접기와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낯설어했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 동아리지만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강서경찰서가 함께하다 보니 더 꾸준히
그리고 폭넓게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재한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고 하지만 이제 4년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전통이 있는 그런 동아리다 보니까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서로 해가면서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점차적으로 자기 또 그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게 됨으로 해서 새롭게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시도도 해보고 네.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꺼려하던 아이들이 점점 같이 다가가서 손잡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더 미래에 점차적으로 발전된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UNI I Love You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나이를 초월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UNI I Love You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준혜 학생입니다.
제가 맡은 친구는 새터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친구를 볼 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차 서로 친해지고 이렇게 편견도 없어지고 이런 거를 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아이를 담당하게 된 이유가 그 친구가 종이접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종이접기를 그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격증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친구랑 짜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스터민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그 아이랑 계속 지내다 보니까 딱히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서로 이해관계도 되게 편해지고 해서 지금은 SNS로 따로 개인적인 연락까지도 하거든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 보니 다문화 어린이들보다도 탈북민들이 조금 더 낯설고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만나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니 처음 느꼈던 낯섦이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수빈 학생입니다.
거리감이 있고 멀게 느껴졌는데 막상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진짜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덩달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아이가 탈북인인지 모를 정도로 생각보다 저희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탈북민이라고 거리감 느끼고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시간들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거리를 느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리고 싶은 건 그 친구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지 말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좀 더 존중하고 평등하게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가방과 필통, 부채 등 자신이 만든 작품들도 하나씩 늘어가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 탈북민과 다문화 어린이들의 자존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덕원여자고등학교 UNI I Love You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동아리 담당교사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유재향 선생님입니다.
11월달하고 12월달하고 두 번이 더 남아있거든요. 12월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가면서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거하고 맞추어서 월별로 그 행사에 있는 거에 맞춰서 이제 가치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한국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자기만 하고 공동체 접으러가는 그런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에서 좀처럼 잘 안 들렸던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한국 해안가 지역 일부가 침수가 됐다고요? 해수면이 네.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 한반도 연안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조수 간만 차가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988cm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달라졌다는 거죠. 경상남도 남해안 일부 지역은 바닷가 인근 상가까지 물이 들어와서 물을 퍼내는 그 물난리를 겪기도 했고요.
예.
오늘 해수면 상승은 뭐 미리 예고된 자연현상이어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서 인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해양조사원과 국민안전처가 199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위가 예상된다면서 해수면 상승을 미리 경고했었습니다.
네. 해수면이 높아지는 때가 수요일까지 며칠 더 남았군요.
네네. 그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오늘 오후 5시가 넘어서는 인천과 경기도 안산, 평택 지역의 수위가 뭐 거의 10m 정도로 크게 높아졌고요.
네.
이런 현상은 19일 수요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뭐 한국 서해안과 북한 서해안이 다르겠습니까? 북한
네.
지역 주민들도 미리 좀 주의를 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겠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갑자기 터져서 지금 뭐 이미 제품을 수거를 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생산을 중단하고 있죠. 한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노트 7 사태. 지금 발화의 원인을 찾는 일에 한국 정부도 나섰다고 하네요.
네. 갤럭시 7의 리콜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만 아니라 한국 경제 시장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최근 도산 위기의 해운업,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한국 수출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리콜 사태로
네.
지금 경제가 악화일로로 달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국내적으로도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던 협력 업체, 또 판매 업체, 유통 업체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지원을 강구하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기업의 사활을 걸고 원인 규명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와 별도로 한국 정부의 산하기관인 국가표준기술원도 갤럭시 7 이 발화의 원인을 찾게 들어갔고요.
예.
삼성전자도 자체 조사와 함께 또 다른 제3의 해외기관에 원인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외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던데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주요 항공사도 이 갤럭시 노트 7을 탑승 금지 품목으로 정했군요.
네, 언제 또 빚어질지 모르는 발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입니다. 최근까지는 갤럭시 7 소지자에 대해서 항공기 안에서는 전원을 켜지 말도록 권고를 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판매 중단과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국 항공기, 미국 항공기에서 기내 탑재 금지, 또 항공기 화물로 싣는 것도 금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에 벌금도 부과하고 형사처벌한다 이런 강한 경고도 나왔던데요.
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갤럭시 7의 반입 금지를 결정한 항공사는 이탈리아와 싱가포르, 일본과 호주, 영국, 뉴질랜드 국적기 등으로 그게 확대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 전반의 이미지에 좀 이런 조치들이 타격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갤럭시 노트 7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환 환불 신청을 하느라고 분주해야 될 텐데 생각보다 통신사 판매처가 한산한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갤럭시 7 기기만 가지고 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물어보는 사람은 있지만 찾아와서 바꾸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시장에서도 13일을 기준으로 이미 판매된 갤럭시 7의 40%가 넘는 100만 대 이상이 여전히 사용 중이라는 미국 IT 전문 매체의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원을 끄고 새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하던 한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된 한국 해경정 사태에 따른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의 공무원이 그 상대국의 어업 지도선에 올라타서 단속을 하던 교차 승선, 이게 잠정 취소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원래 오늘 19일부터 닷새간 예정돼 있었는데 중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교차 승선이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들이 상대국의 관공선을 타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자국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휴일인 어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어떤 통보 형식으로 일정을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 측이 유선상으로 알려온 그 해상 형세 때문이라는 그 취소의 이유에 대해서
예.
다각도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언론에서는 해경정 침몰 사태로 인한 양국의 외교 갈등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교차 승선은 2년 전 한국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장이 고무탄을 맞고 숨졌을 때도 한번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한국의 정부 세종청사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랐다고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부 세종청사의 옥상 정원이 세계 최대 옥상 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겁니다.
네.
한국의 정부청사는 서울 세종로에 자리하고 있는 정부 서울청사, 경기도 과천의 정부 과천청사, 대전시의 정부 대전청사와 함께 그 2008년에 행정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에 건설된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데요. 이 연도형으로 배치된 15개의 건물을 하나로 이어서 그 위에 정원을 만든 옥상 정원이 세계 최대 규모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예, 정부 세종청사도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옥상 정원, 옥상에 있는 정원이겠죠. 크기가 어느 정도길래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까?
네, 정부 세종청사가 들어선 땅이 축구장 11개 크기 한 55만 제곱미터 크기입니다.
네.
그 땅 위에 연면적 63만 제곱미터 건축물이 15개가 이렇게 쭉 빙글빙글 돌라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얼마 전에 그 김영란법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 등 16개 중앙부처, 그리고 13,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 건물 위에 길이 3.6km, 면적은 7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옥상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에서 이 기네스북 등재를 알리는 표지석 제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 정원이라면 가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세워질 때부터 하루 두 차례씩 옥상 정원이 개방됐었습니다.
네.
또 청사 자체를 둘러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과 함께 뭐 도심 속의 휴식 공간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이 옥상 정원에는 그 열매를 맺는 유실수, 그리고 허브류, 약용식물 등 한 200여 종 117만 분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그 갈래길이 있어서 뭐 특히 억새길, 들풀길, 너른길 등 주제를 가진 테마길도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이 옥상 정원을 다녀간 사람들이 한 1만 9천여 명 정도랍니다.
예.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이번 기네스북 등재를 계기로 한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한류 관광 명소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VOA 세계 뉴스, 또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 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정한 무역은 양국의 경제 성장을 보장할 것입니다. 루 재무장관은 9월 29일 멕시코시티의 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멕시코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멕시코는 미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양국 간 국경을 통해 오고 가는 재화 규모가 하루 약 16억 달러에 달하고 매분 평균 100만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개인 소비 증가는 지속되는 저유가 속에서도 멕시코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고 멕시코의 중산층 확장을 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루 장관은 또 미국과 멕시코 양국은 건실한 경제를 통해 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마약 밀매와 같은 지하 경제의 위험에서 벗어나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루 재무장관은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해 세계 경제 성장의 40%를 차지하는 12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인 TPP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양국이 협력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루 장관은 TPP를 통해 우리의 산업과 노동자들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개방적인 무역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TPP는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이전의 무역협정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의 토대 아래 구축되었고 가입국들은 강력하고 법제화된 노동과 환경 기준을 마련하며 우리와 같은 가치와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멕시코는 교류 증가, 안전한 국경, 경제 성장 등을 통해 상호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